김기호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이틀이 지나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U-2S 드래곤 레이디 고고도 정찰기가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약 5만 피트 고도로 비행했습니다. 해당 정찰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일대를 날면서 북쪽을 향해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찰기는 5만 피트에서 7만 피트 고도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통해 100에서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전선 인근에서 최대 7시간에서 8시간씩 비행하면서 이 같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 전 미 공군 소속 EP-3E와 해군의 E-8C 조인트 스타스 그리고 공군의 RC-135V 리베 조인트 등 미군 정찰기 3대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미군의 이 같은 장비를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띄운 것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전후로 정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 시민 수천 명이 1일 미국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 시행에 감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센트럴 에든버러 공원 인근과 센트럴 차터 가든 공원에서 미국 총영사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일부는 손에 성조기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징물이 찍힌 모자와 상의 등을 착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여 홍콩을 해방시켜달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날 홍콩 도심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 집회에서 또다시 방화와 최루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날 시위대 수백 명은 폐품과 철제 난간 등으로 몽콕 경찰서 인근 도로를 막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구호 등을 외쳤습니다. 일부는 지하철역 입구와 도로 위에 폐품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에 맞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신 기자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 도중 여성 한 명이 눈을 다쳤는데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충돌은 지난달 18일 홍콩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로 불렸던 홍콩 이공대와 그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한 뒤 거의 2주 만에 재발한 것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료를 분석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74억 달러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역대 블랙프라이데이 사상 최고액입니다. 또한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온라인 쇼핑 기록입니다. 또한 올해는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온라인 쇼핑 매출이 42억 달러에 이르는 고액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온라인 매출이 4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어도비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후 첫 토요일과 월요일을 뜻하는 스몰 비즈니스 세터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더해 이번 연휴 기간에만 최소 240억 달러 이상 온라인 쇼핑 매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극 지역에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시험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러시아군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미그-31K 전투기가 해당 시험을 진행했다고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킨잘 미사일의 비행속도가 마하 10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타격 정확도 등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킨잘은 전투기를 통해 공중에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의 힘으로 음속의 5배 이상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8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북한군의 해안포 발사를 시찰했습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지만 미북 대화는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의 발사는 28일 함경남도 연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국 군 당국자의 발표를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오늘 16시 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동진 작전부장의 발표였는데요. 자, 북한의 이번 발사의 의미나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윤 기자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0월 달이었죠. 10월 초에 미북 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역시 결렬로 끝났는데요. 그때 이후에 사실 미북 간에 그 더 이상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또 만남도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은 사실 이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미국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북한의 그 미국 담당 관리들이 연쇄적으로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이번 그 발사는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대미 강경 입장에 말하자면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좀 촉진하고 또 압박해보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아울러서 만약에 연말까지도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한 셈법 내지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예.
그렇게 해서 연말을 넘기게 된다면은 과거의 대결 상태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하자면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대치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 이것이 그 의미 그리고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발사체 두 발이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최원기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미북 관계가 이제 여전히 긴장된 가운데 북한이 그 28일 그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이 그 28일 오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해서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그 고도 그러니까 높이가 97km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동해 쪽으로 약 380km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에 이번에 쏜 것이 그 이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구경이 600mm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예.
이것은 이제 그 방사포는 많지만 북한이 이건 새로 개발한 이제 초대형 큰 거고요. 8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이번 것까지 이제 네 번 방사포만 큰 거를 네 번 시험 발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 발사 간격 그러니까 발사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발사 간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 간격이 30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북한의 그 방사포 한국에서는 이제 다연장 로켓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무기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켓을 그 여러 개 장전을 해서 한꺼번에 발사해서 넓은 면적에 있는 적을 그 초토화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를 쏘고 한참 기다렸다 또 쏘면은 이제 적이 피하죠. 포탄이 한 발 발사하고 뭐 5분 뒤에 10분 뒤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포탄이 오는구나 그러고 피하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렇게 발사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무기인데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부터 이 무기를 시험 발사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당시 이제 북한의 그 발사 간격이 1차 그러니까 8월에 쐈을 때는 17분, 2차에는 19분, 3차에는 이제 3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30초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발사 측면에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이번 발사는 이제 북한의 이번 그 초대형 방사포 그 무기 시험이 다 끝났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된 그 사진을 보면요. 북한의 그 로켓 발사관이 4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2개만을 주로 이제 쭉 시험 발사를 해왔는데요. 아, 전문가들은 이제 4발을 한꺼번에 놓고 이걸 쏴서 다 성공을 해야죠. 이게 그 무기 완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탄두의 위력도 중요하니까요. 위력을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정확도 이것이 뭐 엉뚱한 데 떨어지면 무기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네. 정확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 발사가 이제 그 완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쏠 것이다 이렇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 들어서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이 이번으로 13번째인데요. 이 목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어떤 것들을 시험 발사했는가를 보면 그 예. 목적도 미뤄 짐작이 되는데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5월 초부터 이번까지 말씀하신 대로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크게는 한국 당국이 분석하는 것은 전술 유도 무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성능 시험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이러한 잇따른 그 새로운 무기의 성능 시험을 통해서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북한이 이런 잇따른 시험을 통해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실제로 이번만 하더라도 그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이번 두 발의 그 발사체 발사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명절이죠. 추수감사절 날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미국의 말하자면 좀 더 주목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결국 대미 압박도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죠. 한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 상당히 이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그 초대형 방사포를 이제 두 발을 쐈는데요. 이날 그 공교롭게도 한국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의 영어로 이제 NSC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외교안보와 관련된 이제 장관 또 당국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이 회의가 하는 중에 이 같은 것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보고돼서 또다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했고요.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바로 한국군 당국이 이제 항상 그 레이더 또 정찰기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군 당국이 발사하자마자 이제 즉각 이것을 발표를 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이 일 같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는 물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직접적인 유감이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지금 들으신 대로 합동참모본부의 그 소장, 작전부장이 직접 나와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예. 이번에 쏜 발사체가 약 380km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뭐 일본이 크게 반발했을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일본이 반발하는 것은 사실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지난 5월 달부터 13차례의 북한의 발사는 다 통해상으로 발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그 일본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지지 않았고
예.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예.
사실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좀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였는지
예.
그렇게 강하게 말하자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역시 이전처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일각에서는 자 그렇다면 북한의 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아베 총리가 줄곧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좀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차원에서 반응을 보여왔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기조가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에서 뭔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뭐 북일 정상회담을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북한에서 이제 거부하고 그런 뒤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뭐 그런 것과 또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이전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역시 이번에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아직은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28일 날 이제 북한이 그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이 그 미국의 큰 명절입니다. 땡스기빙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미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명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그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전용기를 타고 부인 영부인 그 멜리나 여사와 함께 그 아프가니스탄을 방문을 해서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을 그 격려를 했습니다. 가서
예.
칠면조고기도 함께 나누고 그런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뭐 비행기를 탔더라도 즉각 아마 보고는 됐겠습니다만은 이런 행사에 묻혀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뭐 별 반응이 없었고요. 또 그래서 때문에 미 행정부 이제 그 익명을 요구하는 고위관리가 28일 날 그 부의회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것을 발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부의회 질문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영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낮은 톤의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단거리고 이게 큰 문제 될 게 없다. 이건 다른 나라들도 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미국에서는 별 그 행정부 차원에서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데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앞서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사전에 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파악했던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 관련 동향을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정찰을
예.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움직임이 있거나 하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피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예.
27일과 28일에 잇따라서 미군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7일에는 리벳 조인트라고 하는 그 미군의 정찰기가 서울하고 경기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돼 있고요. 28일에도 AC라고 하는 첨단 지상감시 정찰기인데요. 이것이 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정찰기들은 북한군의 말하자면 지대지 미사일 또 이동식 발사 차량 해안포기지 이런 것들을 고도 12km 정도 상공에서 정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예.
아마도 바로 요 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 전에도 북한이 해안포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좀 긴밀히 주시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관측들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는 그 차분한 낮은 수위의 반응보다는 조금 강한 그런 그 입장 뭐 분석 이런 것을 기사를 보냈는데
네.
AP통신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 주요 관심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나 핵실험을 계속할지 이것이 이제 관심사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저널 신문도 이번 보도를 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 발사체 발사는 그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그 조급함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무기시험을 더 자주 할 수 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신문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그 시정연설 4월에 밝힌 내용인데요. 연말 시한을 이제 북한은 상당히 중요하고 있는데 미국은 별 여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그렇게 그 무시하고 있다 이런 그 전문가의 발언도 인용을 했고요.
예.
미국의 그 또 다른 그 텔레비전 아주 그 유명한 방송이죠 CNN 방송이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미국의 최대 명절인 그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미국의 공유유대 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언론은 북한이 그 과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정 15형을 시험 발사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이것을 발사했다.
예.
이것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난 5월 달 북한의 발사 이후에 미국 또는 유엔 안보리의 입장이나 태도로 미뤄보면은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이제 초대형 방사포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물론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말하자면 위력이나 또 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이것은 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예.
그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그 활용한 그런 미사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방사포는 사실은 이것은 이런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예.
물론 북한의 도발 행위로 그 반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규탄한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서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예.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것이 유엔 안보리에서 말하자면 추가적인 어떤 규탄의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해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해안포 사격을 시찰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는데요. 북한 매체에 관련 보도 잠깐 들어보죠.
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전투 지휘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충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자, 북한이 실제로 해안포를 발사한 겁니까?
발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군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몇 발을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발사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 지금 들으신 대로 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이날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하얀 코트를 입고 굉장히 그 최전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 NLL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창린도 섬을 방문을 해서 현지 그 주둔 그 인민군을 둘러보고요. 보면서 한번 쏴봐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그 이에 따라서 그 해안포 중대가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서 76mm 그 해안포를 아마 여러 발 그 쏘지 않았나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문제는 사실은 해안포 그 자체보다도 해안포 쏘는 것이 사실은 남북 그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여기서 이걸 못하게 돼 있는데 북한이 이걸 핫대는 것이 상당한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남북 관계에 미칠 큰 파장을 몰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 합의 위반이라면 이를 바로잡을 어떤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 합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게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북 간의 군사 분야, 9.19 군사 분야 합의에 사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해안포고를 발사한 창린도라는 게
예.
백령도에 굉장히 그 맞닿아 있거든요.
예.
그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은 남북한이 각각 말하자면 그 군사 적경지 5km 이내에서는 상대 지역 5km 이내죠. 그러니까
예.
그 지역에서는 군사훈련, 시험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5km도 안 되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네.
방향을 물론 남쪽을 향해서 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군사 말하자면 무력 시위든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당국은 이것이 그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지난해에 9.19 군사 분야 합의가 맺어진 이후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단 한 건의 말하자면 합의 위반 사례도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것이 이제 합의 위반으로 기록되게 된 겁니다.
예.
물론 북한도 한국 당국이 여러 가지 그 합의 위반을 했다고 주장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을
네.
합의 위반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이 미국의 말하자면 주요 전략자산들을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도 합의 위반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남북 간에 이 지금 이번에 해안포 발사가 시사하는 것은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열사체력 13번 계속된 이런 방사포라든지 이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북한이 이제 남북 간의 군사 분야 합의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가뜩이나 남북 간에 냉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고 지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에는 경제 분야 시찰에 주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처럼 그 최전선 해안포 기지 또 전투 비행술 대회 이런 걸 참관한 걸 보면 뭔가 좀 근래 들어와서 입장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 분야는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 차례 정상회담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군사 분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10분에 한 3, 4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주로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 무슨 최근에도 무슨 묘양산 의료공장,
예.
또 공장, 기업소 이런 데서를 많이 다니면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그 오히려 경제보다는 군사 분야에 이제 그 활동, 현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전선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창린도에 가서 이제 직접 해안포 사격을 시찰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전투비행술대 또 군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이런 훈련을 직접 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틀림없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을 해서 당신네들이 내 그 요구 조건 그러니까 제재를 푼다든가 이런 큰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나도 대결에 나서겠다. 그리고 그 대결에는 군사적 그 위협 과거와 같은 대결과 도발에 이런 것으로 갈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보여주는 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창린도 시찰이 그러면 한국을 특별하게 겨냥해서 한 행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이것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시찰하는 가운데 해안포를 쏘고 또 그것이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한국 당국이 말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이것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도 많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그 남북한 간에도 지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냉각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금강산 일대에 남측 시설을 철거하도록 북한은 통지를 한 상태고요.
예.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 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의 회담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면은 북한은 한국 당국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최근에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 이것을 미국을 추종하느라고 전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고 강하다라는 게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 아닙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그 강하게 이런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불쾌감뿐만 아니라 합의에 말하자면 폐기까지 거침없이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 문제를 좀 살펴보죠. 연말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달간 북한은 그 미국을 겨냥해서 일종의 뭐 총공세를 펴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굉장히 많은 그 공세 이런 것을 가했는데요.
예.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뭐 열 차례 이상의 그 담화를 냈죠. 그리고 담화에 대해서 뭐 여러 내용이 많았습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을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 미국과 그 핵협상 또 정상회담 이런 거에 연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앞에는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을 가서 금강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서 한국과 미국을 굉장히 그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법을 바꿔서 그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은 나름대로 뭐 입장을 그 성의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지난번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연례 그 군사 한미 그 군사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외교에 아직도 좀 기회를 부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정됐던 미한 그 연합 공중훈련 이것을 올해는 이제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의를 보이고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좀 그 입장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을 이제 12월에 재개하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공식적으로 아무 입장이 지금 미국이나 북한 모두 다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그 상당히 그 시간은 다가오고 날짜는 뭐 지금 그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북한이 회담 재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제재 해제입니까? 아니면 적대시 정책의 철회인가요?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요?
아, 예, 이것이 이제 다른 거는 아닙니다. 예. 같은 맥락인데요.
예.
아, 북한은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 이제 말하자면 체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이, 아,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적대시 정책의 중요한 말하자면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하면은 생존권, 그리고 발전권을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든 어쨌든 압박을 가해서 네. 체제에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연합군사훈련이고 또 발전권은 결국은 그 체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체제 해제와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취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말하자면 표시로서.
예, 예.
그런데 사실 예전에 같으면은 이 미한 연합 공중 훈련 이것도 아까 그 최 기자가 중단이라 그랬지만 미국이 발표한 것은 중단은 아니고 연기입니다.
예.
아,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연기된 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이것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중단이든 연기든 이것을 발표하면은 일단 상당한 성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분위기가 좀 나아졌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예, 예, 예.
북한은 이번에는 사실 이 연기 발표에 대해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는 어림없다. 꿈도 꾸지 말아라 여전히.
이제,
그런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북한이 상당히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전과는 좀 수준이 다른 정도로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이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의 해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잠깐 실무 협상 재개 조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연내의 실무 협상이라도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희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미국에 시간도 줬고 신뢰 구축 조치도 취했지만 우리가 받은 상응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받아낸 것은 배신감뿐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경한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뭐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북한의 그 핵협상, 그 실무협상 그 아주 그 대표적인 실무 책임자죠.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금 러시아 방문해서 지금 기자들에게 그 하신 게 그 얘기인데요. 이것은 그 북한이 그 지난달 그 11월에 내놓은 그 일전에 그 담화하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아, 북한 입장이 이건 그동안 계속 해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나름대로 굉장한 큰 그 성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핵실험도 안 하고 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거는 자체로 그냥 다 폭발을 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응당 뭐 보상 조치도 안 하고 아 그러고 있다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런 조치를 했는데 배신감밖에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그 협상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나름대로 지금 그 공중훈련 연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그 트윗을 보내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굉장히 일종의 비교하자면 좀 쌀쌀맞은 이런
예.
그 언급 이런 태도 이런 것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협상을 앞두고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저 미국으로부터 그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이제 협상 전술 하나니까요. 이 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일종의 그 계속되는 그 언술 언행이다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것과는 크게 좀 톤이 다른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북한은 그동안에 10월 달에 실무협상을 하면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스톡홀름에 갔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회담이 끝나면서 김명길 순회대사가 협상수석대표였죠. 북한 측에 발표한 걸 보면 아무런 새로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예.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번에 얘기했던 상응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협상의 전술을 넣어서가 아니라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미국이 가지고 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말하자면 연말 시한을 아무런 협상 재개 없이 넘기길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관련국들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꽤 흥미가 있는 보도인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중국 외교부의 그 러위청 부부장이 그 25일 날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모종의 그 방안을 만들고 관련국들에게 회담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건데
예.
과거에도 중국이 그 쌍계 병행이나 이런 같은 일종의 그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러위청 부부장 얘기는 그거보다는 좀 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아마 미북 간의 지금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종의 그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방안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궁금증만 일고 그렇게 그 큰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연말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미북 실무 협상 뭐 열린다고 하더라도 연내 정상회담까지는 뭐 어렵겠지요.
현재로서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 협상이나마 재개될 수 있다면은
네.
상당히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28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소식, 김정은 위원장의 서해 군부대 시찰에 관한 소식 등 여러 가지를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제62회 그래미상 84개 부문의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예상했던 후보에 공감하고 새로운 후보에 놀라고 또 거명되지 않은 음악가의 아쉬움이 쏟아지는 그래미상.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그래미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상, Grammy Award.
영화계의 아카데미상은 1934년에 시작됐고 텔레비전계의 최고상, 에미상은 1949년에 첫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1959년에 첫 시상식을 연 그래미상의 시작은 비교적 늦은 편이었는데요. 1950년대 세계 영화의 메카로 불렸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거리에 당대 스타들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헐리우드 명예거리 조성 계획이 나오면서 그곳에 이름을 올릴 공식적인 수상 기록을 가진 음악인들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음악계의 프로듀서와 제작자, 녹음 기술자 등으로 결성된 전미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결성됐고 음악계의 스타들을 배출하는 권위 있는 상을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I'm singing
수상자들에게 주어질 트로피로 발명가 에밀레 베를리너의 축음기인 그래미폰이 결정됐고 시상식의 이름도 그래미폰 어워드로 정했다가 이후에 줄여서 그래미 어워드로 불리게 된 겁니다.
62년 전통의 그래미 어워드.
But on May 4th, 1959, the Grand Ballroom was filled with the biggest stars in music.
자, 1959년에 그 역사적인 그래미상의 첫 번째 시상식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그래미의 역사적인 첫 걸음을 선보인 것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튼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딘 마틴 등 당대 스타들이 주인공이 된 첫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모두 28개 부문의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서 첫 그래미 시상식의 최고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마이웨이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제치고 볼라레를 불렀던 이탈리아의 칸소네 가수 도메니코 모듀노가 올해 레코드상과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고요. 프랭크 시나트라는 예술감독으로 최고의 음반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던 것이 첫 그래미 시상식의 화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미의 첫 올해의 앨범상은 락앤롤 리듬과 재즈를 가미한 텔레비전 쇼 피터 건의 작곡가 헨리 메시니가 받았는데요. 1960년대 미국의 영상음악계를 대표했던 헨리 메시니. 바로 헐리우드의 명배우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영화 티파니의 아침에 담긴 문 리버의 작곡가였습니다.
그래미상의 다양한 심사 분야.
미국이 선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음악상 그래미상. 그래미는 첫 시상식에서 28개 부문의 주인공들을 발표했지만 이후 첫 수상자들이 더 다양한 분야의 음악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대에 따라서 시상 부문과 수가 여러 차례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분야가 있고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내년 2020년 시상식에는 올해부터 기준이 바뀐 84개 부문의 그래미상 수상자가 발표되겠지만 어느 때는 심사 부문이 100개가 넘는 등 지난 62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음악계의 역사와 전통, 변화 발전사를 그래미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Welcome to the 61st Annual Grammy Award!
자, 그래미상이 어떤 분야를 시상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미국의 대중음악 팝 부문이 있습니다. 흑인 음악 장르인 리듬 앤 블루스 R&B가 있고요. 미국의 전통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남부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컨트리 음악, 분위기와 깊이가 매력적인 재즈, 성가곡 가스펠, 신비주의적 명상 음악인 뉴에이지 음악, 남아메리카풍의 라틴, 영화, 텔레비전 등 영상음악 분야, 뮤지컬 부문, 또 악기 없이 연주된 아카펠라, 최고의 음악 제작자 분야도 그래미의 심사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대중음악의 주류인 팝과 록, 컨트리, 랩 부문, 그리고 제작자와 음반 기술자 등에 주어지는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 앨범상, 작사,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노래상, 그리고 최고의 신인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신인상 등이 본상으로 분류돼 긴장과 환호 속에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그래미의 특별한 수상자들.
그래미 하면 회자되는 단골 스타들이 많습니다. 평생에 한 번 받기도 쉽지가 않고 수상하지 않고 시상식 무대만 올라도 영광이라고 말해지는 그래미에서 10여 원, 20여 개, 한 번에 여러 개의 상을 거머쥔 스타들도 많은데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1984년 시상식에서 하루에 8개 부문을 한꺼번에 수상했습니다.
John Lennon, Paul McCartney and George Harrison for Let It Be.
그룹 부문에서는 전설의 비틀즈가 9번을 수상했네요. 여성 가수로서는 지난해 작고한 아레사 프랭클린이 18번 수상으로 그래미에 오른 여성 가수 최다 수상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도 기라성 같은 가수, 음악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성 가수 비욘세는 무려 23번 그래미 무대에 올랐고요. 시력은 잃었지만 가수로, 작곡, 작사가로, 또 연주가로도 유명한 음악 천재 스티비 원더는 25번, 가수이자 제작자인 퀸스 존스는 28번의 그래미상을, 헝가리 출신의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는 1996년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 무려 31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최다 수상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도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 노래하는 가수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비틀즈는 첫 보이밴드, 청년 그룹으로 1965년에 신인상을 탔고요. 남매 가수 카펜터스, 1971년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네킹 콜의 재능을 물려받은 나탈리 콜, 1976년의 수상자네요. 1990년대 이름을 올린 가수에는 머라이어 캐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있고요. 2000년대에는 노라 존스, 마룬 5. 올해 2019년에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댄스 가수인 듀어 리파가 신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미상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만큼 상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은 것이 그래미상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음악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졌지만 영어권이 아닌 음악, 가수, 특히 힙합과 댄스 음악은 후보 명단에도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그것인데요. 빌보드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기네스 신기록도 가지고 있고 여러 차례 세계 순회 공연도 마친 한국의 청년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신인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이 최근 그래미상 후보가 발표된 이후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이호의 세계 뉴스입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차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 부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로시 차기 총장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일본 NHK 방송 인터뷰에서 IAEA 조사관이 북한을 떠난 지 10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정보를 얻지 못해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합의가 성립하면 곧바로 북한에서 IAEA의 조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북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안보 전문가인 그로시 차기 총장은 아마노 유키야 전 총장이 지난 7월 별세함에 따라 10월 실시된 투표에서 차기 IAEA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IAEA와 화학무기금지기구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차기 총장은 오는 3일 공식 취임식을 통해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미군 정찰기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이틀이 지나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U-2S 드래곤 레이디 고고도 정찰기가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약 5만 피트 고도로 비행했습니다. 해당 정찰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일대를 날면서 북쪽을 향해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찰기는 5만 피트에서 7만 피트 고도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통해 100에서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전선 인근에서 최대 7시간에서 8시간씩 비행하면서 이 같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앞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 전 미 공군 소속 EP-3E와 해군의 E-8C 조인트 스타즈 그리고 공군의 RC-135V 리벳 조인트 등 미군 정찰기 3대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홍콩 시민 수천 명이 1일 미국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 시행에 감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홍콩 센트럴 에든버러 공원 인근과 센트럴 차트 공원에서 미국 총영사관 인근까지 행진했습니다. 일부는 성조기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징물이 찍힌 모자와 상의 등을 착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이어 홍콩을 해방시켜달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전날 홍콩 도심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 집회에서 또다시 방화와 최루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날 시위대 수백 명은 폐품과 철제 난간 등으로 몽콕 경찰서 인근 도로를 막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구호 등을 외쳤습니다. 일부는 지하철역 입구와 도로 위에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에 맞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신 기자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대 중 여성 한 명이 눈을 다쳤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료를 분석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날 29일 하루에만 74억 달러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9%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최고액입니다. 또한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온라인 쇼핑 기록입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온라인 쇼핑 매출이 4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온라인 매출이 4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어도비 측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후 첫 토요일과 월요일을 뜻하는 스몰 비즈니스 세터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더해 이번 연휴 기간에만 최소 240억 달러 이상 온라인 매출이 생길 것으로 업체 측은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오후에도 맑으면서 최고기온 1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오후에도 맑으면서 낮 최고기온 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해주에서는 오전에 구름 많으면서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오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최고 기온 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